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3면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소개하실 우리 임이스마일 선교사님은요 영국 입시스 선교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6개월 또 해외에서 6개월 1년에 절반은 한국에서 절반은 해외에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 선교 동력을 일으키고 또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름이 임이스마엘 선교사님입니다. 보통 이제 이스마엘보다는 여러분 이삭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임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왜 임이스마엘이라고 했는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여러분 그 보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여러분 누구 편 됩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면은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쪽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어지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또 리비아, 팔레스타인, 터키 여기 전부 다 아랍 계통이거든요. 그분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선교사님이 임이스마엘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요. 아랍 계통, 소외당하고 있는 아랍 계통,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자 이런 의미에서 임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임이스마엘 선교사님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열방을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우리 드림교회 이렇게 함께 와서 선교축제에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 이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제 이름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네.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제주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병원하고 계시는데 제 원래 모교회는 제주영락교회, 제가 그 교회에서 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다 어머니 쪽도 아버지 쪽도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없는 집인데, 그래도 어렸을 때 본인들은 교회 안 다니시지만 저희를 교회 보내셨어요. 애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 착해진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저랑 제 동생 교회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녔지만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중등부를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중등부 전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셔서 상당히 저희를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주일날도 물론 열심히 섬겨주셨지만 평일날에도 이렇게 학교에 오시면서 만나주시고 또 성경도 가르쳐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기도 하시고 상당히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네, 그 전사님께서 이제 저희들 안에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하루는 부르셔가지고 좀 도전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약 성경 다섯 권을 읽으면 인생이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 저희 이제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중학교 2학년 되게 어리게 보일 때가 많아요. 등치는 큰데 뭐 마음은 아직 어립니다. 네. 그래도 항상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 변해야 되는데, 내 인생 변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좀 새로운 일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간혹 있었는데 선두사님께서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상당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성경을 그날 이후로 진짜 한번 읽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며칠을 걸려가지고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요. 불 끄고 누웠는데 계시록만 읽으면 한 번 다 읽는 게 돼가지고 그냥 사지 말고 좀 계시록 말씀 읽다 사야겠다. 그래서 다시 불을 켜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서 계시록 1장, 2장, 3장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근데 3장 마지막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3장 마지막에 보면 일곱 번째 교회에게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네가 사든지 덮든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소행일 것이다. 제가 읽으면서 예수님이란 분이 상당히 성격이 분명하시구나.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구나. 믿으려면 교회를 다니려면 똑바로 다니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부자인 것 같지만 가난하고 옷 입은 것 같지만 벌거벗고 불쌍하고 보는 것 같지만 눈먼 소경이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에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의 창피함을 가리고 아내를 가져 눈에 발라 보는 자가 되라.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문을 연다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영원히 더불어 살고 너를 보좌에 앉힐 것이다. 제가 그 말씀 읽는데 제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을 딱 열면은 예수님이 제 문 밖에, 제 방문 밖에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교회를 이렇게 믿음으로 다니진 않았지만 다닌 효과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방문이 아니야. 마음의 문이라는 거고 이럴 때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진지하게 누구든지 만나준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저도 만나주십시오. 제가 왜 그 기도를 했냐면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만나주시라고.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눈으로 봤습니까? 예수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죠. 근데 제 마음에, 제 가슴에 딱 이 부분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뚜껑이 온몸으로 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울지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중에는 그냥 눈물만 나는 게 아니라 소리도 나고 전 제 마음속에 그렇게 서도 나와야 될 게 많은지 몰랐어요. 뭐 올라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제가 잘못한 것도 얼마나 많은지 한참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앉아 울다가 나중에 여기 부여잡고 울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한참 울고 나니까요. 또 왜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부어지는지 또 한참 웃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보니까 제가 울다가 웃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날이 새더라고요. 제 엄마가 얼마나 큰 마음에 기쁨이 부어지는지.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가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밥 먹고 학교 가라고. 제가 밥상 머리에 앉았는데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또 손을 얹고 예수님 하니까 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제가 이제 밥을 안 먹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밥 먹고 학교 가라. 아침부터 뭐하고 있냐. 서로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시는데 저는 제 어머니가 그렇게 이쁜 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변한 거예요. 이상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교회 가가지고 전사님 만나서 전사님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네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네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사님도 제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고 제 손을 딱 붙잡으시면서 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과 서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이 선교 헌신자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1986년이었는데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계속 선교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한국 돌아오셔가지고 대전 극동방송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본인이 선교 헌신자라 딱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 중등부에 있는 모든 학생들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기를, 그리고 전부 다 선교사 되기를. 그러니 뭐 예수님 만났다고 하자마자 넌 중동과 소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뭐 중국의 뭐 교회 상황 얘기하시고 막 소련의 교회 상황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부터 와. 교회 가서 한 시간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다시 교회로 와. 한 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제주시에 가면은 해태동산이라는 소나무밭이 있습니다. 소나무밭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해. 중공과 소련을 위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점심시간에는 학교에서 예수 믿는 애들 다 찾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진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6시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7시에 학교 가고 학교 끝나고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요즘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때는 본당문이 항상 모든 교회가 열려있을 때입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교회를 가보니까 본당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혼자 앉아가지고 뭐 그때는 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제 마음속에 예수님 하고 있으면 또 주님이 만나주시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기 다 틀렸죠. 앉아가지고 주여. 기쁘게 집에 가니까 제 어머니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도대체 이 아들이 어디서 쏘다니다 오는지 어디 갔다 왔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엄마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학교 가기 전에 교회부터, 학교 끝나면 집에 오기 전에 교회부터 가는 거야. 그랬다가 또 한 대 맞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깨어 계신 거예요. 너 교회 가려고 그러지?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는 제가 더 일찍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더 일찍 일어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일찍 일어나고 제 기억에 제일 빨리 교회 가본 게 새벽 3시에도 가봤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로 저를 잡으러 오기 시작하시대요. 그러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셔가지고 지금은 권사님 되셨습니다. 제가 새벽에 6시에 교회를 가면은 저희 전사님이 이제 6시에 교회 온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도를 시키셨어요. 전사님 제일 앞에서 기도하시고 저희는 전사님 뒤에서 처음에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냥 전도사님이 기도를 듣는데 전도사님이 매일 똑같이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중공과 소련을 위해서. 중공의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소련의 철의 장막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그 기도를 한 일주일 드리니까 애워지더라고요. 똑같이 우리 선사님이 지하 한 번씩 따라하고 중공의 복음의 나팔을 중공의 복음의 나팔을 따라하고 소련의 철의 장막을 따라하고. 저는 철의 장막이 철로 된 커튼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선사님이 녹이라고 하니까 녹여야 되나 보다 하시나. 제가 2주 전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 있습니다. 제가 1986년에 우리 선사님께 드릴 때는 교회의 공산당이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사람들 다 내쫓고 선교사들 내쫓고 예수 믿으면 교회 잡아가고 감옥에 잡아가고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사람들이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가지고 성경 한 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걸 손으로 뱉게 쓰고 뭐 무슨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90년대 중반에 들어보니까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4천만 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2000년대 초반에 들어보니까 1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5월달에도 다녀오고 이번에도 다녀왔는데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도 모이고 때로는 이제 청년들도 모여가지고 선교 세미나, 선교 훈련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제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얘기를 좀 나눴어요.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중국이 이렇게 부흥한 데는 제 기도도 조금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90년대 초반에 91년에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지니까 그동안 소련에 편입되어 있던 민족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즈벡족, 카자흐족, 타지족, 투르크멘족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들을 세우는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스탄은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우즈벡족의 나라, 타지족의 나라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 이제 나타나니까, 그 민족이 나타나니까 그 민족에 대해서 알아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막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에 불이 붙기 시작해서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중앙아시아로 많이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 우리 한민족, 똑같은 한민족이 거기서 사시는 거죠. 고려인들이 삽니다. 고려인들. 근데 고려인들이 참 신기한 겁니다. 왜? 이슬람을 믿는 민족들 사이에 사는데 이슬람화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딱히 뭘 믿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데 이슬람은 안 믿고 거기 그렇게 고려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인들 중심으로 한국에 가신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왜? 고려인들이 우리 말 통하니까. 고려인들이 그 주변 민족들한테 엄청나게 평판이 좋습니다. 착해가지고. 그래서 고려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고려인들이 또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시작하기 전하기 시작해서 2000년이 돼서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 카자흐스탄, 세계에서 아홉 번째 큰 나라입니다. 여름에 우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 한번 모여봅시다. 카자흐스탄 축구장 스테디움에서 3일간 집회를 하는데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했었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시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98년부터 이 선교 사역을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세요. 저는 또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저를 정말 선교 사역으로 불렀을까요? 이곳에도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선교 축제를 했는데 나는 선교에 특별히 부른 바는 같지 않은데 선교 축제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맞는가? 혹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교 명령을 주셨는데 그 선교 명령을 개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 명령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제자들 중에 몇 명을 따로 불러서 니들이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가 한 군데 모였을 때 그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세례를 삼아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교회에게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속한 우리는 고민해야 될 문제가 내가 선교사인가 아닌가, 부름받았는가 아닌가가 아니고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선교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헌신해서 하는 것뿐 아니라 진정한 선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선교입니다. 제가 오늘 주님께 와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저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계 교회 형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본인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세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소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 적게 잡으면 7억, 많이 잡으면 8억입니다. 세계 인구의 10분의 1, 10% 정도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 쳐보시면 기독교 인구 하면 뭐 어떤 데는 막 30억, 어떤 데는 막 35억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백인들 전부다, 유럽 인구 전부다, 남미 인구 전부다 뭐 이렇게 합친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했을 때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했을 때는 10%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세계 인구의 10% 안에 들어가신 거죠. 별로 기뻐하시지 않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계 인구 중에 10%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10%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인간이 만든 통계니까 통계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통계 기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10분의 1 안에 들어가시는지.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만족할 때 여러분은 그 10%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 달에 교회를 두 번 이상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죠? 들어가기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웃으셨죠? 왜?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두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계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세계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 저도 장로교 출신이지만 미국의 장로교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사모님이 남자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결혼하러 교회에 오고 그것을 거부하면 목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뿐 아니라 1년에 동성애 커플 몇 명 이상 줄여주지 않으면 동성애를 핍박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세계교회를 이끌어왔던 적어도 한 200년, 300년 이끌어왔던 서구 교회 리더십이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 교회, 미국 교회는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조금이라도 높이면, 예를 들어 매주 교회 오는 사람 뭐 이렇게 잡으면 10분의 1도 건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두 번째,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 세계 가운데서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다. 조금 더 나가서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회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통째로 이렇게, 교회 통째로 성교 축제하는 교회가 세계에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교회 앞에다가 100명 선교사 파송하겠다고 목표 붙여놓은 교회 몇 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겁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어휴, 대구에는 그런 교회가 많은데요? 대구가 엄청나게 좋은 도시인 거죠. 한국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 교회의 리더십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국 교회가 일어날 겁니다. 중국 교회는 숫자가 많아요. 1억 5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핍박받느라고, 핍박을 이기느라고 영성 깊어졌는데 세계를 섬길 만큼 리더십이 배양되지 못했어요. 일어날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도교회도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8천만 명 있습니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 받아가지고 많이 생각보다 국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를 섬길 준비는 되어 있는데 영성이 좀 약합니다. 요즘에 영성훈련 중국교회 본받자, 뭐 한국교회 본받자 열심히 일어납니다. 파키스탄 교회 2천만 명 있습니다. 그들도 이슬람하고 싸우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훈련받으세요. 이슬람을 섬기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새로운 교회 리더십, 선교 리더십, 세계 교회 리더십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리더십 앞에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0년간 세계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선교한 교회고 가장 어렵다는 선교지, 오지 선교지 다 찾아간. 여러분, 선교지에 지금 나가서 정말 힘들다는 데 가보면 전부 다 한국 선교사님들 계신 거예요. 세계에서 단기 선교 다니는 나라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 다니는 모든 이슬람권 경찰이 다 합니다. 아멘. 우즈베키스탄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10년을 살았던 분인데 10년을 살아가시고 성리하고 돌아오셨어요. 10년을 살다 보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 공동체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10년 살다 보니까 우즈벡 친구들도 많죠. 한국 돌아간다 가니까 우즈베키스탄 항공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그렇게 부탁하더랍니다. 너 한국 돌아가면 그래도 네가 10년을 우즈베키스탄 살았는데 우즈벡 위해서 일 좀 해야지. 무슨 일 할까? 너 예수님 믿으니까 한국 교회 돌아다니면서 얘기 좀 해줘. 단기 선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우즈벡 항공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직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생겼을까요? 단기 선교 엄청 많이 가니까 생긴 겁니다. 그 교회가 안 타주면 그 회사 망합니다. 1월달 되고 7월달 되고 이러면 그 나라 경찰들이 다 와요. 아, 다 알아. 이제 좀 있으면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 단기 선교팀. 저기 봐라. 저기 온다 또 저기. 와서 뭐라 그래요? 여행 왔다고. 여행 온 사람들이 여행지는 안 다니고 맨날 시골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경찰들이 모를까요? 다 알죠.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단기선교팀 하면은 그렇게 많이 긴장하지 않아요. 경찰들이. 왜? 단기선교팀은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외국 나갔을 때 말 못해보신 적 있으시죠? 외국 나갔는데 말 못하면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찬양을 딱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들은 안 오고 동네 애들만 옵니다. 동네 애들 와서 이런 막 찬양하면 막 따라하거든요. 뭐라고 하면서 따라합니까? 바보, 멍청이, 뭐 이렇게 따라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얘가 나를 좋아하나 봐, 좋아하나 봐. 근데 어른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참 너무 순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한국분들은 너무 그 민족 사랑하고 기도하고 어느 한 말이지만 복음 전하고.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다니고 중동지역도 가보면은 터키도 가보면 시골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막 쫓아와요. 흔들들이 쫓아와서 너 한국 사람이냐? 너 한국 사람인데? 나 한국 사람 친구 있어. 그래서 폴라로이드 사진 보여주는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장기동교 왔다가 찍은 사진 하나님이 또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신 거죠.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꼭 얘기해요. 이 안에서 또 꺼내는 게 있어. 쪽부금 비닐을 싸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 한국 사람이 나한테 수고한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평생 기억할 거야. 말은 못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복음은 역사합니다. 한국분은 그렇게 자기소개 많이 다니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 또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처럼 이렇게 선교에 헌신되고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 축제하고 선교사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교회에 계신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교회인 거죠. 우리 드림교회 장로님이라면 세계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제가 그냥 드린 말씀 아닙니다. 우리 드림교회 권사님이면 세계교회 권사님이죠. 항상 세계를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걱정하셔야 돼요. 항상 이게 국제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보시면서 아 하나님 모세처럼 얘기하시네요. 모세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어찌 해야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저렇게 막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실 때 꼭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을 잘 아세요. 이렇게 귀한 교회,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안 챙기시면 누굴 챙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제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스마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맵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네 아들 날 거다. 이름을 지어주시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 이름의 뜻을 거기에 써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이슬람권을 가시든지 불교권을 가시면 너무나 이 우리가 평소에 평범하게 여겼던 이 이야기가 너무나 특별하다고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도 이슬람권에 가시면은 이슬람 믿는 무슬림들도 여러분한테 전도합니다. 그들은 딱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알라신을 믿는다. 넌 뭘 믿냐? 그래요. 대답하셔야죠. 뭘 믿는다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위대한 알라신.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 이러면 초장에 밀리잖아요. 우리도 큰 소리 얘기하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상조의 주인이신 심판의 수반자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문제는 현대어가 안 된다는 거죠. 현대어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한국말로 막 얘기하셔도 돼요. 왜? 어차피 그 사람들도 자기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400년 이전에 있었던 아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에 지난 겨울에 갔을 때,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 만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좀 어려운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하면 이제 목사님 같은 이슬람교의 이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일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랬더니 이맘이 꿀 안에 구절이라고 적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밑에서 토를 달아준 겁니다. 그게 아랍어로, 옛날 아랍어로 된 거니까, 파키스탄 말로 이렇게 읽으라고 토를 달아주고, 가서 그걸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 무함맛이 무함맛 언행록에 보면 자기 삼촌을 막 저주한 말이 있거든요. 삼촌을 죽으라고 막 저주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더랍니다. 그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왜 저주의 말을 써줬을까? 이맘을 쫓아가서 이맘한테 아니 왜 저주의 말을 써줬냐고. 그랬더니 이맘이 그런 줄 몰랐다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아 도대체 이거 뭔가. 그런데 주변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책을 주는데 성경이라고 읽어보라고 책을 주는데요 자기나 말로 써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 보다 보니 예수 믿게 됐다고. 저희 터키에도 열심히 전도하는 현지인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젊은 형제인데 원래 터키 이슬람 테러리스트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에 또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의한 거죠. 이슬람 땅이 무슨 교회냐? 불질러버리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기통을 들고 교회를 불질러 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 명이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왕 불질를 거 기독교인은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어떤 여자가 기도하는데 그 뒤에 가서 앉아서 기도를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게 이 여자가 터키말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무슬림들은 항상 1400년 된 아랍어로 그 기도문을 읽는 건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야 기독교의 신은 터키어를 알아듣네? 왜 우리 알라 신은 터키어를 못 알아들을까?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져가지고 세례도 못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난 형제가 있습니다. 알라 신은 인간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슬림들 만나서 물어보시면 그들은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알라신 너무 크고 위대한 신이고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같이 집사님하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어휴 지나가는 개미 아저씨 고통이 들리지 않나요?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그럼 여러분이 그 집사님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무슬림들은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알라가 어떻게 인간의 이 하찮은 인간의 고통 의미가 있겠냐 그 알라한테. 그래서 이슬람에 천국이 있는데 천국의 특징은 알라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보세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천국이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지. 이슬람의 천국은 알라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라신 없는 천국에서 뭐 하나 술로 된 강이 있어가지고 술을 계속 마셔요. 근데 무슬림들은 이 땅에 있을 때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그럼 왜 이 땅에서 술을 안 마시냐? 술이 나쁘니까. 그럼 이 땅에서도 나빠서 안 마시는 술을 왜 천국 가서 계속 마시냐? 그러게 그래요 다들.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마세요? 알라신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알라신이 보고 있으니까 알라신한테 찍히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니까 술 안 마시지만 천국 가면 알라신 없잖아요. 그동안 못 마셨던 술을 다 마시는 거죠. 그 천국 가는 게 뭡니까? 알라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알라신이 한 번도 나의 고통에 대해서 헤아려 준 적이 없어요. 그가 말로는 자비롭다, 인간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가 한 번도 그것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렇게 행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갔을 때 파키스탄에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데요. 무슬림들이 찾아옵니다. 왜? 파키스탄 무슬림들한테 소문이 퍼졌는데 병을 고치려면 교회로 가야 돼. 이렇게 소문이라고 쓰고 이 무슬림 가정이 신혼부부인데 찾아왔습니다. 자기 부인이 뱃속에 혹이 있대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기도해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무슬림이 뭐라고 하냐 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아시나요? 자기들의 신의 관념에서는 인간을 알고 있는 알라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죠. 아실 뿐입니까? 당신의 고통과 함께하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가? 인생 고통이다. 그런데 내 고통은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네 고통은 네가 알아서 해. 왜 벽을 보고 있어야죠, 벽. 계속 벽을 한 10년을 보면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게 뭡니까? 생각을 하지 마. 왜? 고통스러우니까. 느끼지도 마. 왜? 고통스러우니까. 살았지만 죽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인간의 고통에 직접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그 고통을 함께 통과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거둬가신 분은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 아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세요. 네, 여기서 아멘 하시라고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그들 안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과 나누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슬람은 알라신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창조주 알라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돌 맞아 죽습니다. 신성모독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누구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스마엘하고 홍길동이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는데. 홍길동, 한번 생각해보세요, 홍길동. 홍길동이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엄마하고 둘이 잘못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줘? 홍길동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홍길동이 직장을 취직했는데 그 직장 이름이 뭐죠? 활빈당입니다. 활빈당. 이 활빈당을 아랍어로 바꾸면 알카이다가 되는 겁니다. 활빈당이 한 일하고 알카이다가 한 일이 똑같아요. 살인, 강도, 방화. 테러를 한 거죠. 홍길동이 테러리스트죠. 근데 우리는 아무도 홍길동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잖아. 뭐라고 부르니까? 의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둑은 도둑이지 또 의로운 도둑은 또 뭡니까? 왜냐하면 지가 뺏긴 뺏었는데 지가 안 먹었어.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나눠준 건 좋은데 그럼 지 걸로 나눠줘야지 뺏어다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집안 애들 돕겠다고 부자 애들 10명 유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다 홍길동 편입니다. 왜요? 홍길동 편이죠. 왜요? 홍길동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홍길동이 어떻게 됩니까? 승천합니다. 승천. 우리는 홍길동을 하늘로 보냈어요. 그 이름을 길이 길입니다. 은행에 가서 돈 찾을 때 쓰는 종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 홍길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시간만 나면 예 홍길동 이름 쓸 때만 되면 홍길동. 그래서 한국분들은 이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슬람도 없고 다른 민족도 없고 되게 자기 민족 중심적이고 자기 문화 중심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나가서 성교를 잘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데 주무실 때만큼은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예루살렘 사역하시는데 잠은 항상 예루살렘 밖에 있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베다니, 이 베다니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슬픔의 집. 여러분 사는 동네 중에 슬픔의 집이라는 동네 있습니까?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 한동 이름은 다정한 마을, 옆에는 행복한 마을, 옆에는 슬픔의 집. 이 팔리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 마을의 이름을 슬픔의 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그걸 연구해보니까 베다니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 있었고 누가 사는지 연구해보니까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문둥병자라는 거죠. 원래 예루살렘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못 사니까 쫓겨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마을을 이루었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서 떨어져 있는 근처에 베다니란 마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베다니 사람이니까 아마 문둥병자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친구가 된 게 아닐까? 또 마태복음 26장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문둥병자들 말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보면 그 마을에 문둥병자 외에 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창녀들입니다. 그 창녀들과 문둥병자가 같이 살아요. 그럼 왜 창녀들과 문둥병자 같이 사는가? 그들이 가족입니다, 가족. 이런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이 한국에 사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슬람이 강한 데 가시면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시장에 가면은 우리 시장하고 너무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남자들밖에 없어요. 물건 파는 사람도 남자, 물건 사는 사람도 남자, 심지어는 여자 옷가게도 물건 파는 사람 남자, 사는 사람 남자. 왜 그런가? 그런 이슬람권 종교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는 곳은 돈은 남자만 만질 수 있습니다. 남자만 볼 수 있고 남자만 쓸 수 있어요. 그 시장 앞에 남자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죠. 돈은 남자가 보는 거지 남자가 쓰는 거지 이게 여자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돈은 남자가 벌고 돈은 여자가 쓰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모든 경제권은 남자에게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아빠가 오빠가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배단위로 갑니다.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삽니까? 누가 과연 돈을 벌어가지고 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창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레바논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제가 아는 사역자들도 거기 있는데 저한테 이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난민들 텐트에 가서 돈다고 간 거예요. 레바논에 시리아 난민들. 가보니까 남편 없이 와 있는 여자들이 있어요. 오빠, 아빠 없이 온 여자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궁금한 거죠. 얘들이 어떻게 사나. 성교사님이 좀 경험이 부족하셔서 그래서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남편도 없이 이렇게 애들을 어떻게 키우세요? 이거 묻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고개를 탁 숙이고 울기만 하더랍니다.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잘못했구나 질문을. 여러분 난민촌 같은 데 가면은 무슨 경찰이 있겠습니까? 그 난민들끼리 알아서 사는 건데 거기 누가 대장 노릇을 하겠어요? 힘센 남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수호품 같은 거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다 가져다가 술 서세요 이걸 나눠주는데 남자들밖에 술 안 씁니다. 그럼 자기 집에 그거 받아올 남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여자들에게 물건 나눠주는 컨테이너 박스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그냥 절대 안 줍니다. 이 창녀가 돼가지고 그걸 받아오는 거죠. 자기 애도 있고 가정도 있지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거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슬픔의 집이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을로 가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이 슬픈해지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마을에 가서 잠자는 걸 호소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슬픔의 집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주님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열방에 꼭 한 번씩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면 주님을 대면하실 수 있어요. 거기서 기도가 뭔지 배우실 수 있고 찬양이 뭔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하시겠지만 거기서만 또 특별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베다니로 가셨던 거죠. 근데 그 집에 갔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 마을 사람들이 부자겠습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부담이 있으신 거죠. 왜? 그 집에 가서 사는 건 좋은데 본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은 항상 장정 12명 데리고 다니니까. 이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댁에 가시면 좋겠습니까? 매일 손님 13명씩 치르면 좋아지겠어요? 뭐 힘든 건 둘째 치고 가산이 거덜나지? 장정 13명씩 매일 밤 와서 밥 먹고 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담이 되시는 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선교 가가지고 시골로 막 전도하러 다니면요. 사람들이 초청합니다. 집에 가서 딱 앉아있으면 우리는 그날 그 집에서 자야죠. 그래서 집에서 자면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데, 가난한 집에 갈 때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 많으니까. 식사 대접을 잘 하는데, 보통은. 어떤 사람은 빵만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빵만. 빵만 내놓을 때는 그 집이 엄청 가난한 겁니다. 보통 손님들한테 그렇게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눈치가 생겨요. 이 빵도 이 집 빵이 아니야. 옆집에서 구운 거야. 그러면 그 빵을 다 먹으면 되겠습니까?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 뜯어먹다가, 아유, 배부르다고. 아유, 이 나라 빵은 이렇게 배가 부르냐고.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드세요, 더 드세요. 그러면서 싹 치웁니다. 왜? 자기 아이들도 먹이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그날 밤에 누우면, 무슨 기도가 나오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배고파요. 내일은 부잣집. 그러면 그 다음날은 또 하나님 부잣집 보내주세요. 왜? 계속 배고프면 집에 가버리잖아. 근데 제가 가서 전도 하고 막 가난한 집에서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팠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51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지라. 우와,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네.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배가 고프셔야 되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하시는 분인데 성경 곳곳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했단 말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 오병이 하시니까 그냥 빵 요만큼 갖고 넣어놓고 다니시면 밥 먹자 계속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준비해와야 되고 왜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야 되냐 이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가난한 마을에 갔다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나온 집, 예수님이 주무시고 나온 집은 부엌이 빵으로 가득 차고 막 예수님 그 집 가서 한번 자고 나오면 항아리들마다 금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예수님 갔다 온 마을이 부자 마을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갔다 나오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어요. 아멘. 성경은 같이 배가 고프는 겁니다. 같이 배가 고프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교하려고 그러면 지식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가서 뭐 엄청난 걸 해야 되고 안 가보신 거죠, 성교를.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한국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음이 이제 많이 힘드셨는데 유족들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힘드니까 유족들이 길거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주교 신부들하고 같이. 내가 서울에서 한번 꽉 소리를 들었는데 신문에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보시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배가 뒤집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신부들하고 나온 적이 왜 그런지 몰라. 하나님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월호가 뒤집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계셨어요! 이러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셨대? 그럼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못하는 거지. 안 계셨어! 그래도 말 못해. 계셨다고 말 못해. 왜? 그 다음에 뭐 하셨어? 그러면 말 못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생각은 이런 겁니다. 세월호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세월호가 뒤집어지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호를 다시 세워놨어야지. 여러분, 세월호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세월호를 다시 세우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호 뒤집어지는데 다시 세우면 그거는 슈퍼맨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 애들이 보는 아이언맨 이런 겁니다. 어벤져스 뭐 이런 애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막 넘어지는 거 세우는 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안산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데 그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성교사님, 단원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고 나기 1년 전부터, 그러니까 1학년이죠. 2학년 애들 같잖아요. 1학년인데 어쩌네 하나가 정말 전도하는 애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뭐 하여간 얘를 모르는 애가 없어 그 학교에서. 왜 너무 전도되었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얘도 이제 수학여행 갔는데 수학여행 갈 때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야 너는 수학여행 갈 때 짐도 안 싸도 되겠다. 너는 성경책만 들고 갈 거지. 그러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근데 얘도 수학여행 갔고 얘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얘가 딱 죽으니까 이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 친구들. 이 친구들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너는 그 순간에도 전도하고 있었겠지.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얘는 늘 전도하는 애고 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는 애고 그러니까 세월호 그 배가 뒤집어진 순간에도 끝까지 애들한테 전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겠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멘.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1년 내내 걔가 전도하는데, 막, 귀 따갑도록 들리는데, 막 싫고 믿고, 아무도 안 믿고, 계속 배척했는데, 배를 타고 수영여행 가는데, 배가 설마 하는데, 진짜 뒤집어지는 거죠. 나중에 전기 끊어지고, 캄캄해지고, 물이 차오르는데, 자기 목까지 차올라요. 여러분, 죽기 직전 되면 애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친구 걔가 계속 얘기했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 생각 안 날까요? 더군다나 걔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는데 만약 그들이 그 생각이 났다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정한 애들은 다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위족들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 아들이 복음을 그렇게 들었고 당신 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에 가 있는데 당신 여기서 영원히 아들, 딸보다 이별할 겁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당신 아들 천국으로 보내 그분의 이름으로 천국 가서 그 아들과 딸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리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수성시위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똑같이 배가 고프셨어요.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틀림없이 밤늦게 가셨을 겁니다. 왜? 저녁 때 맞춰서 가면은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오, 예수님 식사는요? 밥 차려줘야 되잖아요. 13인 법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집이. 밤 늦게 가시는 거죠. 밤 늦게 가시면 마르다가 영접하러 나와서, 오, 예수님 식사는요? 먹었다 하고 들어갔은 거죠. 옆에서 베드로가 안 먹었는데? 그러겠죠? 요한이 먹었다고 해. 그러고 들어가시죠? 그럼 예수님 바로 주무셔버리죠. 왜? 쭉 앉아고 있으면 먹을 것 뻔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셔버려요. 새벽에도 자야 돼요. 다음날 새벽에 마르다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왜? 마르다가 먼저 일어나면 또 밥 하잖아요. 아침밥. 먼저 일어나가지고 제자들 다 깨워가지고 기도하러 가자. 애들 데리고 다 가버리신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역하러 가시면 베다니에서 늘 주무시면 저녁 굶죠? 아침 굶죠? 점심 돌아다니면서 뭘 드시겠어요? 또 밤에 또 베다니 가서 아침 굶죠? 저녁 굶죠? 그 며칠 동안 계속 굶으신 거죠. 사람이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짜증나죠? 그러니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그냥 죽어버려 놓는 거예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쓰는 마가가 깜짝 놀랐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죽었네. 그래가지고 살짝 무화과 나무 편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는 이때는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야. 무슨 말이죠? 무화과 잘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좀 과도하게 배가 고프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의 배가 고프신 게 아닙니다. 육체의 배가 고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배도 고프셨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배가 고프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상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아니까 사람들을 격려해서 저렇게 힘든 가정은 도와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먼저 돕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창녀가 없게 했어야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왜?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죄를 짓잖아요. 내 백성으로 죄를 짓게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그분의 예수님의 배가 고픈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너는 뿌리부터 말라 다시는 너희부터 열매 넣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배고픔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배고픔이 있습니다. 저 이라크를 보면서, 시리아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캄보디아를 보면서, 태국을 보면서, 필리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는 배고픔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 배가 고프신 거예요. 여러분도 배가 고프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엎으셨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전은 한 섹션만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예배드린 데가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드린 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나가면 여자들이 예배드린 데가 있고 이방인들이 예배드린 데가 있어요. 이방인들 예배드리는데 여자들 예배드리는 데서 장사를 해버린 거죠. 자기들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과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장사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본당을 엎으신 게 아니고 사무실을 엎으신 거죠. 사무실. 사무실 장사를 부르면 애들하고 엄마 예배 못 드리죠. 이런 식이 된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모든 민족이 예배하는 곳이고 이 모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나만 예배하고 왜 대들의 예배를 막냐고 그래서 엎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자기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가 성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예배와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뿐 아니라 한켠에 반드시 예배드리지 못하는 위한 그 민족을 위한 예배와 기도도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는 이미 그걸 시작하셨어요. 보세요 이거. 걸어놓으신 거. 할렐루야. 하여간 세계에서 제일 예수 안 믿는 애들만 다 골라가지고 다 걸어놓으신 거예요. 제일 센 애들만 골라가지고. 이미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성전이 되신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예배도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영국에 갔을 때 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 이렇게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때 처음에 가서 영어도 잘 못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이제 좀 나이 든 선생님들이 저를 딱 만나더니 어디서 왔네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백인이 한국말로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뭔지. 주여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주여! 이거. 그걸 보자마자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새벽에 일어나면 주여를 세 번 한대요. 한국말로. 그리고 기도를 한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어보다 한국말 더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주여해서 이제 성령님 오시면 그때 영어로 한다고. 저도 많이 웃었는데 저한테 잘 됐다고 오늘 갈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보니까 성교사님들 기도 모임 하십니다. 성교사님 기도 모임 하는데 여러분 이 백인들은요 기도할 때 그냥 뭐 우리 막 이렇게 기도를 안 하거든요.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뭐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니까요 이게 성소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소를 기도하는데 기도 인도하는 분이 이제 영어로 기도 인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코리안 스타일로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코리안 스타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떠들자 그 말인데 뭐, 코리안 스타일로 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막 기뻐하시면서 오늘은 시범이 있겠습니다. 저한테 주여 해버려줘요. 그래가지고 뭐 끝나니까 그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오, 제가 기도를 받아야지 기도해줄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 저는 영어도 못하고 기도사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절대 영어를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줘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자기가 돈을 모으고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돈을 왜 모으세요? 한국에 가려고. 한국에 왜 가실게요? 한국에 프레이어 마운틴에 가보고 싶대요. 기도원에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갔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강대상 위에 있는 십자가 달린 금색 은색 종이 있었으니까 그거 사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 갔다 왔다고. 이 종이 무슨 종인지 아세요?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땡 치시니까 또 사람들이 와 하고 그러세요. 제가 영국에서 2년 반을 훈련 받고 있었는데 그 2년 반 동안 얼마나 대우를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제가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한국 사람이면 다 대우를 잘해줘.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운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잘하셨구나. 아멘. 뭐 세계 교회가 칭찬하는 한국 교회가 됐어. 너무 잘하셨어. 한국교회 욕하는 건요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교회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결의한 게 있는데 한국교회 무너뜨리자 이거예요. 이슬람도 동성애자들도 전부 그게 목표입니다. 전부 그게 목표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꼭 왔어야 돼요. 이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청년들 막 헷갈리게 하는 거죠. 목사님들 문제 많아, 장로님들 문제 많아, 교회 문제 많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불교보다 훨씬 나아요. 아니 제가 그냥 드린 말씀 아닙니다. 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교회과 성당하고 불교 셋 중에 제일 믿음하는 게 뭡니까? 1등이 천주교, 2등이 불교, 3등이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가 제일 꼴등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세 종교 중에서 제일 착한 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1등이 기독교, 2등이 천주교, 3등이 불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압니다. 한국 교회 없었으면 한국 어떻게 될지.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걸 왜 싫다는 거지? 왜? 자꾸 복음 전하니까.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인기를 얻으려면 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됩니다. 살아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2005년, 2006년에 아프가니스탄에 다녔는데 제가 2005년에 아프가니스탄 갈 때 청년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한 50명을.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저기 부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프간 간다면서요. 저도 데리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겁이 들컥 났습니다. 권사님 아프간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가가지고 아프 그럼 어떡해요? 나 못 가. 우리 뭐 어떡해? 그래서 아유 권사님 이거 여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뭐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 꼭 가고 싶어. 아, 꼭 가고 싶어. 아프간에.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권사님 아프간 가면 위험해요. 지뢰 받을지도 몰라. 사실은 저희가 지뢰 있는데 절대 안 가는데 살짝 거짓말 한 거죠. 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 괜찮아. 살 만큼 살았어.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가니까 저희 막 하루 반을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프간 한가운데 있는 버미안이라는 데 가가지고 보험 전하는데 저도 가는데요. 길이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타고 가면 막 힘들어 이렇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또 권사님들은 옛날 생각난다. 근데 이 대학생들이 나래. 대학생들이 왜? 대학생들이 막 이런 길을 처음 가보냐면 아스팔트 길만 다니다가 이런 길 처음 가니까 막 멀미하고 초하고 언제 도착하냐고 난리.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에 도착하니까 화장실 어떻게 쓰니까 여러분. 그 대학생을 거기다 넣어놨더니 못 산다고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난 여기서 못 사요. 못 사긴 이거밖에 없어. 3일을 참으니까 밀려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권사님들은 막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언제 우리 집이 화장실이 이랬어. 목도 우리 걸 관찰하셔. 저게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얼마나 신나하시는지 몰라. 그런데 그 나라는 가보니까요 기저귀가 없으면 나라 전체에 뭐 하겠어요. 기저귀가 있겠어요. 기저귀가 없으면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벗겨놓더라고요. 그냥 벗겨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싸고 돌아다니는 거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닦이지도 않아요. 뭐 나중에 또 닦던데 뭐 그러고 안 돼요. 조그만 애들이 막 다 벗고 돌아다니고 그 옆에 있는 조금 큰 애가 있어요. 걔는 입었어. 걔는. 그러니까 좀 가리는 거죠. 얘는. 근데 아직 걔도 아직 조그만데 뭐 지 동생이라고 업고 다니고 그 옆에 이제 그 옆에 뭡니까? 엄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언니 이렇게 셋. 안 입은 애 이렇게 셋이 있는데 권사님이 딱 보시더니 그 엄마를 가리셔서 우리 엄마도 저랬어. 우리 언니도 저랬어. 뭐 그러시더니 그 아프간 여자 가서 손을 딱 잡고 울으셨어요. 울으셨어. 그랬더니 아프간 여자도 막 울더라고요. 아, 잘 됐다. 권사님 왜 이렇게 계세요? 그러고 이제 저희 딴 데 갔다 왔거든요. 한 3시간 갔다 왔는데 아직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두 분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권사님 3시간 동안 얘기하셨어요? 그럼 우리 얘기가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 권사님은 한국말로, 아프간 여자는 아프간말로 3시간을 어떻게 얘기를 잘하셨나? 뭐 둘이 얼마나 친해지셨는지.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그 집이 남편이 탈레반한테 총 맞아 죽었어요. 큰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편 없고 아들 없으면은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어리니까 그 남편 동생, 시동생 집에 지금 어디서 사는데 얘가 빨리 커가지고 독립을 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걷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아휴, 마음이 신난해가지고. 얘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오해는 멀쩡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탈레반한테 총 맞아 죽는 걸 봐버린 거예요. 또 그 순간 애가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걷지를 못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권사님한테 말씀드려요. 이랬다는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울으시면서 너 이리와! 그래서 한국말 다 하시는 거죠. 이리와! 그러고 넌 내 아들이야!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우리 원사님, 집사님 저거 다 우시더라고요. 우리도 어떻게 같이 가야지. 그래서 우리도 같이 가서 주님 하고 기다면서 울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막 또 우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제일 먼저 간 권사님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딱 일어나시더니 가! 가! 그러시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좀 진정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가! 어떻게 됐을까요?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현지인들이 막 기뻐하고 우리는 다 기절했죠. 한국에서는 감기도 못 걸었는데 갑자기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진짜 제가 깨졌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뭐 사역한다고 다녔으면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엄청 깨졌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저 능력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주야, 기도하면, 하늘에서 뭔가 부어져. 그러면, 오빠샤,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이 권사님한테서 능력이 난 거지. 권한 고르잖아요. 나중에 복음 전하니까 얘가, 아멘! 아멘! 막 그러고. 말을 막 하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권사님의 삶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삶에서 나옵니까? 고통스러운 삶에서 나옵니다. 권사님의 눈물에서 이 능력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눈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능력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상처에서 나왔어요. 능력은 상처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겁니다. 민족이 고통이 많아. 슬픔이면 아직도 남북이 나뉘어가지고. 눈물 많고 아픈 거. 그러니 막 아픈 것 같은 시리아, 뭐, 캄보디아, 뭐, 이런 고통하는 뭐, 민족들 보면은 막,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면 거기 가있고 막 그런 거지. 막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민족들이니까. 예수님 마음을 담아봅니다. 예수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갈급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란에 가봤더니요. 이런 사람들이 저를 딱 보더니 한국 사람이라니까 오나나 오나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대장금을 세 번 봤대요. 세 번. 그래서 대장금 수술을 다 해오고 있어.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 드라마를 왜 그래, 왜 그렇게 보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만 감동이 돼요. 중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는 감동이 없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아프간,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딱 모아놓고, 마지막에 집회하면은,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아리랑을 부르면 다 웁니다. 다 울어요. 그러면서 물어봐, 저한테. 왜 네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냐? 그럼 저는 저희 민족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천번 전쟁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고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민족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고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박수 받습니다, 박수 받아. 이렇게 하면은 박수 받을 수 있는 민족은 한국민족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민족이죠. 아픔 많은 민족이죠. 심령이 가난한 민족이죠. 애통하는 민족이죠. 내 굶주린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슬픔의 마음이 있으니까 저 민족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하는 성전으로 우리 주님 만나시는 날까지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오시면 뭐 하십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셔야 돼요? 눈물을 준비하셔야지. 아멘. 그래 예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물이 우리뿐 아니라 보통 운동하는 민족과 나라들을 위한 눈물이면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고맙다. 네가 내 눈물 대신 흘려줘서 고맙다. 설마 천국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은 그래도 스님이 막 사람들 칭찬하고 상 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꼭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한 명 한 명도 상 주시겠지만 분명히 교회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니까 분명히 교회 이름을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시겠죠? 주님 교회!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를 자주 옮기면 안 돼. 왜? 옮겨버리면 어느 교회 이름 부를 때 일어나야 될지 모르잖아. 한 교회를 쭉 다녀야지. 왜 자꾸 옮기면 안 돼. 지금 교회!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만 일어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 섬기셨으니까 우리 성지사님도 오셨는데 막 필리핀에서 여러분 기도로 구원 받은 자들, 태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또 뭐 아제르바이잔에서 여러분 성지사도 보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구원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나겠어.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림교회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러면 드림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될지 몰라. 전 세계. 그게 우리의 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으로 그 찬양으로 모든 우주를 채울 겁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민족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들의 찬양을 인도하는 드림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기름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